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17일 토요일 새벽 예배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41장 50절 51절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41장 50절, 51절 말씀입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아멘.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의 기도문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담담히 수용할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바꿔야 될 것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지금 내가 닥친 일이 둘 중에 어떤 경우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참으로 맞는 기도문이다. 옳은 기도문이다. 꼭 필요한 기도문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바꿀 수 없는 부분은 수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계속 붙들고 저항해봤자 끝나지 않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일어난 일을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때로 그것이 힘들고 고통스럽기까지 하죠. 하지만 이런 생각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수용해야만 하는 일을 내게 허락하셨다면 틀림없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역시 주실 것이다. 만약 그 일을 바꿀 수 없다면 그러면 나를 바꿔주시지 않겠는가?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지 않겠는가? 자,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는 잊어버림도 은혜다 하겠습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 힘듦을 잊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생각이 나긴 하죠. 하지만 이 가슴 아픔은 전보다 훨씬 덜해진 것입니다. 이제는 생각을 해도, 이제는 말을 해도 그렇게까지 아프지는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변화가요. 당장 일어나는 변화는 아니겠죠. 천천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문득 돌아보니까, 아, 이젠 좀 괜찮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조금씩 조금씩 그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결국은 그 모든 것을 잊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지 않는가. 혹시 지금 큰 아픔 속에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의 아픔을 계속해서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잊을 수 있도록, 이제는 괜찮아라고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나의 마음을 스스로 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요셉의 이야기인데요. 요셉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첫 아이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했습니다. 이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은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동안 절대로 잊지 못할 줄 알았던 아버지 집에서 받았던 상처를 이제 비로소 잊을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자신의 아들 이름을 통해서 지금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41장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요셉이 말하는 내 고난, 또내 아버지의 온집 일이라고 하는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할까요? 우선 이내 모든 고난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아마도 형들이 요셉을 노예상인에게 팔아버린 일일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요,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다가 결국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차마 죽이지 못하겠으니까 그를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요셉의 삶은 심각한 고난의 터널로 들어가게 되죠. 그때 요셉의 나이는 17살이었습니다. 17살 어린 나이에 강제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서 인간 이하의 비참한 삶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노예 생활이었지만, 물론 그것도 힘들었죠. 그런데 나중에는 누명을 쓰고 죄수가 돼서 이 죄수의 삶을 살게 되죠. 이 죄수의 삶이라는 것은 참으로 인간 이하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감옥 속에서 요셉은 매일 밤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에 대한 미움과 원망으로 몸서리쳤을지 모르겠습니다. 눈을 감으면 형들의 얼굴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 원망과 증오 때문에 가슴을 치고 울부짖었겠습니까? 자, 바로 이것이 요셉이 말한 내 모든 고난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내 아버지의 온집 일, 이건 또뭘 뜻할까요? 네, 이건 아마도 요셉이 어린 시절부터 겪어온 심리적 상처이겠다 싶습니다. 사실 요셉의 고통은 단지 형들이 그를 팔아버렸을 때 그때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어린 시절부터, 그때부터 요셉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일찍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아마도 요셉이 5, 6살 정도밖에 안돼 그때일 것이다 추측이 되는데요. 그의 엄마 라헬은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로 숨을 거두고 말았죠. 그 사건 이후에 요셉은 어머니 없이 살아야 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자신의 아버지 야곱에게서는 이미 3명의 아내가 더 있었죠. 요셉은 그 3명의 계모로부터 어릴 때부터 눈칫밥을 먹으면서 자라야 했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배다른 형들이 10명이나 있었는데 전부 다 요셉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고 아주 또 성격도 잔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동생 요셉이 못마땅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 요셉이 얼마나 안쓰러워요. 그러니까 더 아마 잘해줬던 것 같은데 이 요셉의 형들은 정말 철이 없죠.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오히려 시기하고 심지어 요셉을 죽여야 되겠다까지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형들의 손에 의해서 요셉은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버리고 이제 그는 고생의 삶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요셉에게 있어서 이 아버지 집 일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쌓인 그 슬픔과 아픔, 그 심리적인 상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오늘 이 애굽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첫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므낫세, 잊어버렸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의 고백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난, 내 아버지 집 일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잊어버림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아픈 과거를, 그 상처를 잊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어떻게 요셉은 이런 은혜를 얻게 되었을까요? 사실 그 힌트가 창세기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나중에 가서야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자, 이것은 요셉이 형제들에게 고백을 하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잘못을 다 선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나중에서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몰랐지요. 너무 고통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또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그 다음 되어지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선으로 좋은 것으로 바꿔주신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을 총리가 되게 만들어서 그로 하여금 온 세상의 생명을 구원한 일을 그것을 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는 말할 수 있겠죠. 총리가 되기 전까지 요셉의 삶, 그러니까 노예 생활, 또 감옥 생활, 그런 모든 그 삶에서 얻은 경험들은 총리가 된 이후에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능력을 함양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이다. 예, 요셉은 어릴 적에요, 꿈을 꿨는데 그꿈 때문에 아마 계속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 꿈이 맞는가? 분명히 꿈속에서는 아버지와 형들이 나한테 절을 하는 그런 걸 봤는데 이 꿈이 도대체 맞는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런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쩌면 그는 꿈을 잘 해석하는 능력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었고 그래서 총리가 된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모든 아쉬웠고 힘들었던 일들이 나중에 일어나는 선한 일의 재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심지어 안 좋은 일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어가시는 선한 역사의 일부분임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잊어버림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고통을 견딜 수가 있고, 마침내 므낫세의 은혜, 잊어버림의 은혜를 고백하게 될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자,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아쉬운 일이 많을 것입니다. 억울한 일도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금 당장 일일이 해결하는 것보다는요, 이 모든 것을 재료로 붙드셔서 선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로 하여금 견딜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적어도 주님과 함께 영광의 나라에 서게 될 그날에는 충분히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상을 바라보면서, 그것만 바라보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만 하면서 달려가야지 뒤에 있는 것들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제가 전에도 한번 이 비유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스타디움에 이제 막 관객들이 막서 있고 이 마라톤 선수가 마지막 들어와서 한 바퀴를 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골인 지점에 골이 나는 이 마라톤 경기의 마지막 지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요, 마라톤 선수는 아무 생각이 없죠. 모든 걸 잊어버립니다. 오직 골인 지점만 바라봅니다. 여기 이 스타디움을 한 바퀴 뛰고 나면 마지막 42.19km에 마지막 결승선이 저기 있다. 그 결승 지점만 바라보고 그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발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종아리가 막 쥐가 나는 것 같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왔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달려가면 됩니다. 무슨 불평하겠습니까? 무슨 모순을 따지겠습니까? 일단 달려가고 본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영광의 순간을 바라보고 그렇게 달려나가는 것이 꼭 바로 이 마라톤 선수의 마지막 스테디움 한 바퀴를 도는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삶이 바로 이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에서 요셉처럼 므낫세의 은혜, 잊어버림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돌아볼 때마다 답답하고 해석되지 않으므로 힘들어하고 눈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상처를 안고 가슴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든 것들을 너무너무 따질 것이 아니라 잊어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서서 마지막에 누릴 그 영광의 순간을 바라보고 그 푯대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나가게 도와주십시오. 요셉이 므낫세의 은혜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잊어버림의 은혜를 주님 앞에서 고백하게 될 그날이 곧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어서 계속해서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는데요. 먼저 공동의 기도 제목 한세 가지 정도 같이 기도하고 이어서 각자 기도 제목 가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잊어야 되는데 잊기 어려운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혹시 마음에 떠오르신다면 이것을 잊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내 마음에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이것이 내 삶에서 주님의 선한 재료로 쓰임 받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게 므낫세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고 김오혁 집사님의 이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우혁 집사님께서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셔서요. 지금 큰 충격 가운데 계시고 이제 곧 모레 이제 장례식이 있을 것입니다. 장례예배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유가족들의 마음에 함께 계시고 위로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요. 이제 어제 온타리오 정부의 3단계 오픈 결정에 따라서 내일 주일부터는 교회의 예배 인원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전히 마스크를 쓰시고 2미터 거리를 지키는 것은 유지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방역에 주의하면서 아무런 부작용 없이 각 교회의 예배와 집회 모임이 잘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어서 하나님 나라 선교가 전도가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각자 기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아래 기도 음악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